매기 성경 강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 15장 말씀 지난번 나누었거든요. 이제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증거했어요. 한데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였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전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 유대인들과 쟁론이 있게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증거되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큰 교회 회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그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1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상 그 논쟁하는 동안에 줄곧 침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는 이미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적어도 몇 차례 말할 기회를 타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매듭 지으려고 베드로가 일어섰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새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똑같은 것을 고넬료의 회심 때에 선언했던 바가 있죠.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의 믿음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린 다 한번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그는 처음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율법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들은 모세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를 경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마음이 좁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너무도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즉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사도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이때 그는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먹지 않았으며 또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런 베드로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듣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이란 사람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혹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구원은 안식일이나 주일 혹은 다른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15장 8절로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입니까? 아닌 것이죠. 교회에 잘 출석했기 때문, 그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항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음은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시몬 베드로는 여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로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제물을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벨이 어린 양이 결코 죄 없이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해 입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했다고 믿어요. 그 설명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들만 했겠어요? 아들들에게도 해 주었죠. 아벨아, 가인아, 너는 특별히 큰 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해 줬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뭐 꼭 양을 바쳐 드려야 돼? 그냥 난 농사진 거로 할게.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높은 영적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주님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보다 더 위선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왜 당신께서는 자기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그분을 위해 큰 일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며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께로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구원은 사람들은 모두 이 길로 그분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도,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입었고 얻었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자, 15장 11절로 가보시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확신하건대 시몬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단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15장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두 사람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겪은 그들의 체험담을 또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야고보였습니다. 사람은 야고보였어요.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상고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씀드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한 야고보가 아닌 거죠. 이 야고보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약간 의문이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미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베드로에 의해 지도자로서 이미 언급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포의 아들이며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형제이며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좋은 방법은 서신서들과 함께 곁들여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연구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이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 부분에서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코앞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전혀 새로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직 그 감격은 너무도 생생히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때는 오순절 사건의 초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초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비평적이어서는 안 될 줄로 아는 거죠.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을 마침에라는 것은 뭐 시몬 베드로가 말을 마쳐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보고를 마친 후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들은 후 직후에 야고보가 말을 잇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은 일어났던 일의 보고를 듣고는 이렇다 할 질문들이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청하여 들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그에게 주목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데 드리는 시간은 좀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야고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완전히 베드로의 말에 동의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오늘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고 계신 것이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이 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곳곳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반대도 있을 것이고 또 배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데 그렇게 열심인 까닭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와 모든 지위와 모든 족속과 특별히 이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이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뭐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런 방송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음이 곧 백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곧 말씀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는데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제 성경책 그곳에 원을 그려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들로 그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자에도 중국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가 구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과 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예언서 아모스서 9장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에 여러분 이것은 아모스서 그날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일 후에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그것에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그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를 다시 보내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으리서 1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모든 적들을 그분의 발밑에 꿇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은 장래의 그 언젠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노라고 말씀하신 시편 2편 1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